오늘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6절 오늘 16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많이 보아야 되는 내용은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지금 이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라. 즉,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의 만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증거하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이 분량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멜이라 하면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곳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9장에 같이 가서 거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척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방이 두 개죠. 처음에 방은 성소, 그리고 두 번째 방이 지성소라. 그런데 그 휘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향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 금향로가 그 바로,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금향로가, 지금 그 지성소하고 같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면을 금으로 담, 싼 언약궤, 그 안에 뭐예요? 아까 말한 우리가 보고 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그 비석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죠? 그 비석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 보면은 증거판 앞에 두라. 즉, 십계명이 쓰여진 그 돌판 앞 또는 그 돌판들이 들어있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 앞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실 지금 출애굽기 16장에는 성소도 마련되지 않았고 뭐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뭐 언약궤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망나를 먹되 그게 아니라 그 뭡니까? 34절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꼭 시점에서 그렇게 한것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보고 뭐 성경이 봐라 이 엉망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이 모세가 굉장히 나중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중에 그렇게 쓰는 상황에서 정확한 그 연대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연관된 사건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죠. 왜 아직 언약궤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십계명도 아직 받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모세는 시간적 순서를 따라 써내려가지 않고 만나 사건과 연관된 것을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연관된 것을 먼저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35절도 그렇게 쓰여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지만 아직 40년이 지나려면 멀었죠. 그러니까 35절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왜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후에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종합하여 벌써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기에 보면, 언약의 표징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언약의 표징. 지금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17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 소유림 문답 공부할 때도 여러분 했고, 또 1대1로 우리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아마 다 하고 했지만, 또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 이런 컨텍스트에서도 한번 언약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또 거기 계속 읽어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가시면 모세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차차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의 stipulations, 즉 그 약정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축복도 해주시고 심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언약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두 그룹이 두 쪽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한국 성경은 참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언약인데 구약, 신약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참 좋은 모습이죠. 즉 이 언약을 맺는 것은 보통 우리 세상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는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의 그 약정들, 그 지켜야 할 내용들, 그것을 그 같은 수준에서 서로 상의하여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데 그렇게 맺을 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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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키도록 약속해서 이걸 어길 때는 그 어긴 사람이 뭐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항상 그런 모든 지켜야 할 내용이 하나님 혼자 다 정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의할 그런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구약 수준에서 본다면은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이긴 왕이 이제 그진 왕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항상 전쟁이 끝나면. 그래서 이제 진 왕에게 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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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고 약속해라. 뭐 옛날 같으면 뭐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은 맨날 뭐 쌀가마니 몇 개씩 저 중국에 갖다 바치고 그런 거죠, 뭐. 그 대신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니네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끔 놔두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왕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진왕하게 그것을 지키게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지킬 경우에는 이제 이긴 왕이 약속한 그런 복이 주어지지만 안 지킬 경우에는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그 신학자들이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에 이제 이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죠. 내가 이런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왕의 업적이 나옵니다. 내가 뭐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 그 다음에 그 왕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약정들, 지켜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 내용, 그 다음에 안 지킬 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증인들이 거기 나오는데, 우리 그 이제 앞으로 좀 이따가 배울 그 십계명에 가보시면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십계명을 주는 것도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라. 여기에 벌써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내가 뭘한 건, 한 사람, 한 분이냐, 한 하나님이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지켜야 될 약정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될 약정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지킬 때 주어지는 복, 또, 안 지킬 때 주어지는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 십계명에 갔을 때좀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언약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 언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새 언약에 참여가 되어서 그새 언약에 약속된 그런 그 복과 하나님의 그 뭐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좀 크게 이렇게 보면은 우선 아브라함에게 왕국이 약속되어 있고 제가 여러 번뭐 말씀드리고 또 사무엘상 지금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죠. 아브라함에게 왕국이 약속이 되어 있고, 모세 때 이제 그 언약으로 그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참 왕국이 세워지죠. 그러나 모세 때라고 얘기한 것은 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 모세 때하고 다윗 왕까지 가야 이제 왕국이 올바로 세워지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의 왕국이 세상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으로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구원도 받고 그 언약의 복도 받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은 그리고 꼭 비준하는 과정을 통해 맺어집니다. 언약을 그 비준하는 과정이 있는데, 맹세를 선서하게 되죠, 맹세. 그리고 그 맹세를 안 지키면 주어지는 처벌도 포함이 되는데, 언약에 참여되는 자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도구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게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복 주고, 너희들이 이걸 안 지키면 심판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 보여지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 잠깐만 보자. 15장, 창세기 15장. 우리가 본 내용이지만 복습을 좀 하죠. 15장, 창세기. 7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광연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예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 동물들을 둘로 쪼개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을 쪼개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지나가야 되는 거죠. 잠깐 예레미야 34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34장. 제가 17절부터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왜 이제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내려지는 그것을 말하시면서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게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니네들이 동물을 둘러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길을 만들어놓고 글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즉 그렇게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의 내용이 이렇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길을 만들어서 지금 걸어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킬 경우에는 이 동물같이 나도 죽는다 이 뜻입니다. 동물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맹세하는 거죠. 즉, 이 말로 하면은 죽어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예식이 거기에서는 피가 뿌려집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지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안 지킬 경우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그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안 지킬 때는 죽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횃불, 불과 그 연기 이것이 지나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불과 연기로 항상 나타나시죠. 즉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언약을 안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는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철저하게 약속의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이루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걷는 길.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아닙니까?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지금 다윗 사도래.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누가 양이에요? 다윗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목자가 양이에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인데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양이 이 사망의 이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또 뭐를 보게 되냐면, 그 목자가 지금 그삶 자체가 33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그이 동물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그 길이 지금 사망의 길인데,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을 안 해주신 거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어도 살아요. 앤 살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서 결코 안 죽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안 죽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살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살죠. 그냥 이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죽어도 안 죽고, 살으며 끝까지 안 죽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 완전하게 영원한 수준에서, 천국 수준에서 이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언약에는 크게 성경의 두 가지 원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행위 원리, 또 하나는 은혜 원리. 행위 원리, 은혜 원리. 여러분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전부 복습이네요, 그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즉 성경은 행위와 은혜는 반대말이라. 제가 뭐 귀가 따갑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들이. 즉 행위가 요구가 되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요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약속이 되어 있으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맺는 언약이 나와요, 성경에. 아담과 맺는 언약이 나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즉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될 때 이 전도사나 강도사, 우리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전도사, 강도사, 이 기간을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제 오피스에서 생각하는 거는. 오피스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시험 기간을 올바로 다 치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사람인 게 인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시험 기간이에요. 정말 부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르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그 시험 기간 도중에 교회에서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만해라. 이렇게 나와야죠. 즉,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얘기하고 신학교만 가면 100% 하나님이 부른 거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전도사, 강도사 이거는 그냥 시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지 그걸로 정말 이 사람이 부름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원리적으로 뭐 자기네 헌법에는 그렇게 써놨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돼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수를 줘야 부르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부른 거야 아직. 부르시고 계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셔야죠. 근데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나 정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는 교회가 이제 시험을 해야죠. 시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장로 집사 거기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디모데 전서나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을 시험하여 보고, 즉 시험하여 보고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고 기간 정령 따먹지 말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 긴 시간이었는지는 성경이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뭐 따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즉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거는 시험이 기간이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먹으면 시험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지만 계속 지켰으면 그러면 이제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그 아담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의 그 몸은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쵸? 그 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즉, 시험 수준에서 이제 시험에 패스하면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 아담도. 근데 못 갔죠. 즉, 아담하고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보통 뭐 창조 언약이라 뭐 이런 그 제목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창조 언약이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러나 창조 언약인데 이 창조 언약의 원리가 행위란 말입니다. 즉 행위는 아주 심플해요. 행위는 행하면 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심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쵸? 행하면 복 주시는 거고, 안 지키면 죽. 즉, 아담이 이 행위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행위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정말 행하면 그 행한 대가로 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거를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자체도 은혜다. 또 이따위 소리를 끄집어냅니다. 아주 혼동스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한 행위가 행위야지. 행위가 은혜가 될수 없고, 은혜가 행위가 될수 없고, 즉, 행위가 은혜일 수 없음. 이런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깨져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아주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아담하고 언약 맺을 이유도 없고 언약을 맺어야 될 책임도 없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 아니냐. 아주 근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것도, 즉, 지금 이렇게 행위 언약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행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될걸 행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듣기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듣기가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아담하고 무슨, 뭐, 언약을 맺을, 뭐, 책임도 없는데,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준다 한 거, 이게 전부 은혜니까. 그러면 아담은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서. 그 행위는 그저 당연히 해야 될걸한 거다, 이 말이에요. 듣기 좋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둘째 아담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행한 것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으로밖에는 얘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만을 한 걸로만 얘기가 되면은, 그러면 그분이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칭의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 이 행위 언약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우린 둘로 나눠서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듣기가 참 좋아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칭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독교에서 칭의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아주 기교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이게요. 이게 또 발달이 돼갖고요.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발달이 돼갖고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 아담은 이제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했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대표하여 지금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그와 함께 다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 왜 아담이 죄 진게 나하고 왜 상관이냐? 내가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대표 원리를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한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둘째 아담이 한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그이 사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표 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놓으신 건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둘째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과 맺으시는 언약. 이것은 저희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으신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군데만 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해놓고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이 맺어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맺어졌겠어요? 그건 창세 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창세 전에 벌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당연히 아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일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 전에 맺어졌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죠. 다 이렇게 뭐 역사가 흐르다가 갑자기 야 큰일 났다 해갖고 만나서 맺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째 아담과 지금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원리가 행위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예수님도 저주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원리로 지금 그래서 진짜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은 순종, 복, 불순종, 그러면 심판.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죄인으로서는 행위로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진 인간으로서는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행위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나 원리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즉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즉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면은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행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루심을 토대하여 그 이루심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은혜 원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은혜 원리냐?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한 그것을 토대로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한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맺어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면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은 다 복 받는 일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순종이 벌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들과의 맺어지는 언약은 은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요구되는 게 없어요. 행위가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을 전제로 하여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져도 깨질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면은 깨져버립니다. 그 언약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은혜 원리로 맺어지는 이 은혜 언약은 저희의 죄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 순종, 예수님의 완전 순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은혜의 언약의 그 원리가 아담의 언약에서는 안 보여졌지만 그 후로 이제 노아와 맺는 언약서부터 해서 노아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여지죠. 이 은혜의 원리도 보여지지만 또 거기에 가면은 일반적인 원리,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원리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은혜도 보여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모세, 다윗, 이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구약에서 맺으시는 언약에서 이 은혜의 원리가 계속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 군데 이제 그 모세, 사실은 뭐 다른데도 조금씩은 보여져요. 그러나 모세 때는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데, 모세 때는 은혜의 원리가 당연히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또 행위 원리도 보여집니다. 예표 수준에서. 그래서 전부 예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이 행하면 복 주시는데 그 행하는 것도 예표 수준이고 복도 예표 수준에서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에서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도 예표 수준에서 내려집니다. 그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전부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은혜의 원리도 보이지만 그러나 또 행위 원리도 보여요. 모세가 정확하게 그 구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 즉 예수님이 행위해야 하는 일과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백성들이 받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게 모세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노아도 의롭다. 물론 구약 수준에서 의로운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언약을 맺는 사람, 그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맺어지는 이런 모습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모습이 은혜 원리죠. 근데 모세 때는 좀 더 그 행위 원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유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은 이 모세의 그 언약을 완전히 행위 언약으로 말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세 때와 예수님 때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 모세 때를 행위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행위의 원리가 보이니까. 근데 지금 그 모세의 전체적인 걸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 행위 원리를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읽기 전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예수님으로 의하여 새로 세워질 언약을 말하는데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 언약과 다르다. 즉, 모세하고 맺었던 언약, 그옛 언약과 다르다. 왜? 옛 언약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깨지는 언약이 아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시내산에서 맺어지는 모세하고 맺는 그 언약에서는 지금 행위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 전체를 보면은 은혜 원리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그 행위 원리에 왜 너희들이 순종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전부 이 세상적인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쨌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오셔서 15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람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보듯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은혜 언약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주어질 때는 그 율법이 지금 행위 원리로 예표 수준에서 주어졌죠. 그것이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무시해 버리게 되느냐, 무효로 하느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무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죠. 어쨌든 이제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언약의 표징들은 다 없어집니다. 왜? 다 예표니까. 지금 뭐 저희가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갖고 있죠, 사실은. 다 예수님이에요. 참 만나도 예수님이고. 예, 그 지팡이도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심. 임마누엘. 참 임마누엘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율법,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분.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지금도. 그러나 이제 구약적인 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니라.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누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신약에 와서 참 표징은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표하고 인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성찬과 세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시는데 다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봐도 이 천국의 만찬이라 그러면서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누구 왕의 만찬에 초대되면은 음식이 어떻게 했어요? 이 뭐, 하나님의 만찬이라 그래놓고 참 초라하죠.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이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와도 막 교회 그 건물부터 막 길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런 개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야, 참 한심하다. 이런 거란 말이지, 기독교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기독교가. 근데 왜그 기독교를 왜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는 것으로 자꾸 만들라 그래요? 아, 그래갖고, 뭐, 파킹 났어부터 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크게 하는 그 방법을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요즘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죠. 거기에, 아, 진짜 내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파킹락 들어오면서부터 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앞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거야.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거면. 너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안 믿어도 나와요, 교회. 너무너무 요즘은 그러니까 교인들 마음에, 그 죄에 빠진 마음에 맞는 교회를 하려고들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교인들에게도 성경대로 이렇게 하라. 성경이 이걸 원한다. 그러면 그럼 삐져요. 싫어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하고. 그럼 삐지지 않도록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말씀대로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음식을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서 40년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약적인 것을 기념하는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즉, 참만나를 먹는 것은 내 영원한 현실이에요. 더 이상 옛날 일을 증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엄청난 기쁜 삶을 사는 거 있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허락하셨사오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건 간에,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로 싫어하건 간에,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면서 고난과 핍박이요, 세상적인 성공은 전혀 이루지 못하셨는데, 저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